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 그리고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기 시작한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만나를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함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만나를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만나를 거두러 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자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 가니라.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든 신약의 주일이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장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 안식일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주셨는지부터 살펴봐야 안식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주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다음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6장에 이르면 처음으로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여행하는 초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제7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쉬는 날로 지키라고 그것부터 가르치시고 그것부터 분명하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정해주신 대로 6일은 일하고 7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쉬라고 요구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토요일 날에는 만나를 두 배 거둘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두 배 거두어서 집으로 가져가지고 토요일 날 것을 먹고 내일 먹을 것을 남겨놓아도 그 만나가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그 만나를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3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찍부터 요구하시고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실제적으로 훈련을 시키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적어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거기에 친히 적어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2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이든 신약의 주일이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견해를 형성하려면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흐름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흐름을 따라서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창세기 2장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7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왜 그날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그 흐름 속에서 차근차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자세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놓으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그 돌판에 하나님이 열 가지 계명을 새겨주실 때 일주일 중에 한 날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반드시 쉬어라 라는 계명을 집어 넣어주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저희가 볼 때 몇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키는 그것을 명령으로 주실 때 도덕법, 특별히 십계명 돌판 한 가운데 그냥 박아 놓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시거든요. 첫 번째 법은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종족이 반드시 세상 끝까지 지켜야 할 만고불변의 법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그게 이제 요약된 것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은 의식법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명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 의식법인데 그 모든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법입니다. 자, 세 번째 법은 사회법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의 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이 사회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정신은 저희가 배울 수 있지만 그 법을 대한민국 혹은 미국으로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사회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세 가지 법을 한꺼번에 주실 때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여기고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쉬라는 이 명령을 어디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도덕법 한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신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날 안식하라고 하신 것은 창조의 질서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창조의 질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망고불변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을 의식법에 집어넣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사회법에 집어넣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라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하는 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과 관련된 명령을 도덕법 십계명 돌판 안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법으로 주실 때 도덕법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십계명 안에 넣어주실 때 하나님이 제일 길고 제일 자세한 내용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돌판에 적어주셨잖아요. 그 돌판이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들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 돌판이 얼마나 컸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컸겠어요? 아니죠. 사람이 들고 산에서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십계명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용이 아주 간단간단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개중에 긴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꽤 길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쉬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 작은 돌판 안에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세봤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계명에 몇 개의 단어가 사용됐는가 세보니까 44개가 사용됐어요. 네 번째 계명에는 몇 개의 단어가 사용됐는가 세보니까 쉬운 5개의 단어가 사용됐어요. 하나님은 안식일과 관련된 명령을 도덕법 안에 집어넣으실 때 그 작은 돌판 안에 그것을 새겨 넣으실 때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힘을 주어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십계명 안에 집어넣어 주셨을 때 그 안에 세 가지 명령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십계명은 대부분 명령이 몇 가지예요? 대부분 한 가지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명령이 몇 가지예요? 대부분 한 가지라고요. 개중에 명령이 많은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역시 두 번째 계명도 명령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 역시 명령이 세 개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안에 세 개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세 개의 명령을 가만히 보면 두 개는 무엇무엇을 하라고, 한 개는 무엇무엇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계명은 명령이 딱 하나인데 왜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에서는 세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세 가지 명령을 주실 때 다른 계명들과 달리 무엇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두 개나 주시고, 그리고 무엇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하나 덧붙여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신 것일까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키는 것,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들을 누리는 일은 우리가 대충 대강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한 시간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난주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신령하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겠어요? 풍성히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평일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그런 안식을 정말 충분히 누리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안식한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야외에 나가서 풀밭 바라보면서 한 1분 정도, 아, 하나님이 만드셨어, 내가 이 자연 안에서 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그 신령한 안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고요. 우리가 교회 예배 와서 30분 짧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듣고 집으로 쌩하니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고 다 놔버리고 딴짓하고 살면 그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겠냐고요. 진짜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을 주실 때는 두 가지 하라는 명령과 한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섞어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사람이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세 가지로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세요. 대부분의 계명에 사람이 왜 그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지 이유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끝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끝이에요. 그러나 네 번째 계명, 곧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 네 번째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쉬셨는데 너는 안 쉴 거니,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6일 동안 네가 마음껏 일도 하고 마음껏 살았는데, 6일날 저녁에 마음껏 쉬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너한테 진짜 필요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 쉴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날 전체를 따로 구별하셔서 안식일로 정해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하루 전체를 구별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냥 주일 예배 한 시간 딸랑 그거 그렇게 할 거니? 이렇게 이제 그 순종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을 보면서 저희가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왜 네 번째 계명에는 다른 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사람이 이 계명을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세 가지나 갖다 붙여서 길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않으시고 이 네 번째 계명에 이렇게 유독 세 가지 이유를 따닥따닥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이유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셔서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휴일로 주어지는 이 날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 진짜 신령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진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속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이유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내가 쉬었는데 왜 안 쉬려고 하니? 내가 구별했는데 왜 너는 구별하지 않니? 6일 동안 너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왜 이날까지 세상 일에 묶여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다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가정의 가장에게, 각 회사의 사장에게, 각 나라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밑에 있는 사람, 네가 돌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7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몸이라도 그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네가 반드시 그들을 배려하고 네가 반드시 그들을 감독하고 네가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가장이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사장이 책임지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책임지고, 그렇게 쉬고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보세요. 다른 계명들 보세요. 가장에게 따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다른 모든 계명은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가장들에게, 회사의 주인들에게,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네 밑에 있는, 네가 돌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몸이라도 쉴 수 있게, 몸이 쉬었으면 정말 신령한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도달할 수 있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을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일은 그냥 내가 혼자서 조용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월요일마다 쉬잖아요. 월요일마다 쉬면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요. 다 직장 가잖아요. 그 월요일날 쉬면 그냥 혼자 쉬는 거예요. 아내랑 쉬는 게 있지만 물론 혼자 쉬는 거라고요. 쉼이 안 돼요. 외롭다고요. 그런 거라고요.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쉬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들어올 때 그게 충분하게 쉬는 거라고요. 그죠? 남편은 안식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에서 남편이 제대로 쉬겠어요? 아내가 어디 가자고 찔러대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을 주실 때는 가장들에게, 회사의 사장에게, 나라의 통치자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심으로써 함께 쉬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시고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의 질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 그것을 법으로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실 때 어떤 법에 집어넣으셨다고요? 도덕법 안에요. 도덕법 안에 집어 넣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거기다 붙이셨다고요?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명령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명령이요. 그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또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죠? 보니까 몇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야 할 그 명령을 우리 개인적으로 혼자 조용히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함께 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멀리서 보면 십계명 돌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박아놓으셨다. 도덕법 안에 집어넣으셨다. 보는 거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돌판을 보니까 그 네 번째 부분이 글자가 제일 많아요. 아,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을 돌판에 적어놓으실 때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세 가지 명령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 이유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이유가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전체, 우리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든 신약의 주일이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취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충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지, 거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고 생각하고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신약의 어떤 구절을 가져오고 뭐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져와서 딴 의견을 형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를 법안에 끼워 넣으실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진짜 충분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어떤 이론도 어떤 입장도 어떤 견해도 여러분이 함부로 취하실 수 없어요. 틀리기가 쉽고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도덕법 한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박아 넣으셨다.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셨다. 세 가지 명령이나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 세 가지 이유나 거기에 덧붙여 주셨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함께 지킬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셨다. 그 다섯 가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에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설명할 때 이것은 의식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사와 관련된 법인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십계명 안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이 의식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의식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폐지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가서 안식을 얻어야지 하루 중에 한 날을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날의 어떤 특별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복음하고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그림자다,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날이다, 이렇게 의식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 가지의 안식일이 있어요. 성경에 한 가지의 안식일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일주일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하루,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휴일,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은 단수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은 의식법 안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명절에 붙어 있는 안식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명절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루 구별해서 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모이는 안식일이 있어요. 무교절이 끝날 때 그 절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하루 전체를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 있어요. 자, 그런 날도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혹은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런 안식일은 의식법의 핵심인 절기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절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이라고 달라요. 이 두 번째 안식일은 의식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의식법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일주일 중에 한 날의 그런 안식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식일은 의식법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폐지됐어요. 우리가 절기 안 지키잖아요. 절기 안 지키면서 절기 앞뒤에 있는 안식일도 우리가 안 지킨단 말입니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일주일 중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정해주시면서 너희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나와 함께 하루 종일 내 안에서 쉬자라고 사랑의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고 도덕법이에요. 창조의 질서고 도덕법 한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간 밖에 나가서 살아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시간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질서로 주신 평일 6일과 하루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룩한 안식일의 그 틀 안에 여전히 저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시간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질서를 나에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나에게 돌아오는 일주일 중에 한날 나에게 주시는 그 보장된 휴일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루를 의미 있고 특별하게 지내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잊어버리고 그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해서 도덕법 안에 하나님이 만고불변의 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네 번째 계명을 십계명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해석이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이제는 그 반대에 서서 이렇게 말하면 안식일 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16장과 출애굽기 20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요. 이게 진짜 의식법인지, 이게 진짜 그림자인지, 이게 진짜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풀려져요?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번째 계명도 절대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도덕법의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이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가끔씩 살펴봐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심정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진짜 가끔씩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옛날부터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없애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이상한 성경 해석과 이론들을 만들어서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없애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을 보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 밑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 두드러지 않도록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우리하고 1, 2, 3, 4 목록이 약간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계명을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 가보면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놓고 막 거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100가지 이론, 1000가지 이론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우리에게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진짜 썩어빠진 종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있는 개신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뭐 모든 그 개신교회들도 십계명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이 하는 일을 사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도덕법이 아니고 의식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더 이상 그 계명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론을 너무나 잘 만들어내고 너무나 잘 가르쳐서 이제는 그것이 개신교회 안에 대세가 되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계명은 어디 숨길 데가 없어요.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 살짝 붙여놓으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붙였는데 네 번째 계명은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네 번째 계명을 십계명 안에 그대로 놓죠. 대신 읽으면서도 안 읽은 척, 보았으면서도 못 본 척,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철저히 그 한 가지 계명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민감하게 생각하고 다른 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열 가지 계명을 돌판에, 그 작은 돌판에 친히 적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길게, 제일 자세하게, 제일 힘주어서 기록해 주신 것이 두 번째 계명하고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두 번째 계명을 십계명에서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 개신교회는 네 번째 계명을 십계명에서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니까 둘 다 성경을 믿고 있고 둘 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분명한 그 진리 앞에서 얼마나 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상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계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다른 계명에 민감하고 다른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네 번째 계명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네 번째 계명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개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 번째 계명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희미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개신교회 분위기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십계명을 매주일 들으시면서 십계명을 매주일 읽으시면서 네 번째 계명을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무시하고 느슨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법으로 정해주실 때 도덕법의 한가운데 돌판에 아로 새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돌판에 그 많은 계명을 집어넣으실 때 이 네 번째 계명을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거 대충 순종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세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을 꺾어놓기 위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세 가지나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과 교회의 목사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책임지고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셨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네 번째 계명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느슨하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제가 뒤져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로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 말씀 중에 네 번째 계명을 두 번째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한 번 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네 번째 계명이 어떤 의도와 어떤 심정으로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일로 주시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 평일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고 신령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 설교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좀 이 순종을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